한국합동참모본부는 선박이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 10km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원전해 백령도로 내일에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경 NLL에 접근하는 길이 10m가량의 철제 선박 한 척을 포함해 경고통신을 했지만 해당 선박은 9시 34분경 NNL을 월선하자 2차 경고통신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북한군 함정의 일종인 경비정 한 척이 해당 선박을 뒤쫓으며 NNL에 접근하자 9시 49분경 4회 경고통신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들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고통신과 별개로 국제상선통신망과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현재 북한 측 선박이 남하의 상황 확인 중에 있고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도 발송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제 벨라루스 브레스트주에서 3차 정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동부 하르키우, 마리오폴, 북동부 수미 등 4개 도시에서 폭격을 중단하고 민간인 대피료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민간인이 인도적 통로를 통해 탈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3일째 민간인 대피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3차 정전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장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고문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젠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회담에 대한 기대는 빗나갔지만 다음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비무장, 비나치와 등 조건을 수용할 경우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당국은 오늘 이같이 주장하며 러시아 군 장성급 지휘관이 교전 중 두 번째로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40일 연합군 제1부사령관 비탈리 게라시모프 소장을 하르키우 인근에서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게라시모프 소장이 과거 2차 체젠 전쟁과 시리아 군사작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한 러시아 군 장성급 지휘관이 사살된 것은 두 번째로 앞서 러시아 중부군사령부 제41연합군 부사령관인 수코 페츠키 소장이 우크라이나 저격수가선총에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까지 17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적 지원 통로를 통해 민간인을 완전하게 대피시키기로 한 협정을 위반했다고 세르치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밝혔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인도적 지원 통로를 통해 탈출하던 피난민과 피난 차량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공격은 포위된 우크라이나 도시의 민간인들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가는 인도적 지원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이 이미 마련된 경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안보리가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할 경우 폴란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폴란드에 직접적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폴란드를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해 있던 러시아군 병력 거의 모두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러시아군의 주요 병력이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외곽에 머물고 있다면서 진격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유인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공식 대응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북중러 삼각연대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이번 주 한반도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3도, 최고는 4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공식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11개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계속된 침묵이 안보리의 신뢰성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도 제재결의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등 11개 나라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계속된 침묵이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stand united today in condemning the DPRK's March 5th local time launch.
미국 유엔 대표부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11개국은 우리는 북한의 3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초 이후 10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번 행동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안정 행위를 확대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추가 대북 제재 등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등 11개국은 이번 성명에서 각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엔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seeking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외교와 긴장 완화의 길을 가는 대신 국제법을 전적으로 위반해 점점 더 긴장을 높이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것을 모든 안보리 이사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and ready to collaborate and determine a mutually agreeable approach with other council members to address the DPRK's provocations.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협력하고 결정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안보리는 명백하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그리고 미국이 우려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 2월 28일 성명과 마찬가지로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 미국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세 차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처음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이번에도 동참했습니다. 11개국은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에겐 대북 제재 이행을,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fully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DPRK to abandon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의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 체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11개국은 이어 외교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diplomacy as the means for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평양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하고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신 자국민의 기본적 필요와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아홉 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맞선 북중러 삼각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신냉전 구도가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양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화상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실상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풍운이 아무리 험악해도 중러는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안보리 차원의 언론 성명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탄도미사일 11발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지만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아무런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러 간 갈등 격화라는 큰 구도 속에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맞선 북중러 연대가 국제무대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그러면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싫든 좋든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중국이 강화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점차 흘러가고 있고 또 중국의 그런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초부터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북한은 최근엔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노출하고 있고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포착되면서 핵실험 재개 조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러를 뒷배로 삼아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전략 도발을 앞세운 북한의 대미 압박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서방 간 대치전선이 유럽에 만들어진 현 상황을 대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호재로 여길 것이라며 세 나라 간 연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규탄 성명 채택 무산은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괴롭히는 북한의 전략 도발에 눈감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력할 소지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ICBM급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러시아는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대북제재를 동의 안 할 거고요.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권을 하거나 이 정도지 대북제재에 적극 찬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김은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도 중국이 과거엔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지만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선택이 유동적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소장은 북한의 전략 도발 조짐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강도가 중국의 태도에 미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할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동아시아 쪽으로 훨씬 군사력을 전개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데 좋은 소지가 될 수 있고 미국의 국내 정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보호주의적으로 갔을 때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 의지를 훨씬 그 약화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가지고 북한을 일제 압박하거나 그럴 동기는 사라지는 거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흐름이 미한일 공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문재인 한국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성격에 따라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그동안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지난 5일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7일엔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유엔 11개국 공동 성명에도 참여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수록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나 보수 성향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되든 미한일 연대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양측이 추구하는 미한일 연대의 강도는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높아진다면 문재인 정부보다는 한미일 쪽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가 이익이라는 제한 요인에 적용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조금 더 국제 공조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요.
한국에선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미중 사이에서의 실용 외교에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며 외교정책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북핵수석 대표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성 김 대표가 지난 4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규 국장,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별도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안정에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성 김 특별대표는 동맹국들과 공조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아홉 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제사회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으며 캐나다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재개는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릭 하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7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드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아홉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실험 행태는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실험들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7일 BOA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 국민,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와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5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 약 270km, 고도 약 560km로 탐지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준중거리 추정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난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군이 오늘 즉 8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한 척을 나포하고 이 선박을 뒤쫓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경고사격으로 퇴각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선박에 탄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이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 10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월선해 백령도로 예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께 NLL에 접근하는 길이 10m가량의 철제 선박 한 척을 포착해 경고 통신을 했지만 해당 선박이 9시 34분께 NLL을 월선하자 2차 경고 통신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북한군 함정의 일종인 경비정 한 척이 해당 선박을 뒤쫓으며 NLL에 접근하자 9시 49분께 4차례 경고 통신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들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고 통신과 별개로 국제 상선 통신망과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현재 북한 측 선박이 남하에 상황 확인 중에 있고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정은 이내 NLL을 침범했고 매뉴얼에 따라 해군 참수리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로 한 차례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NLL 이남 약 1km까지 내려왔던 북한 경비정은 한국군 경고사격에 응사하지 않은 채 항로를 북측으로 틀어 돌아갔다고 합참 측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에 머물렀던 시간은 경고사격 후 퇴각하는 데 걸린 3분을 포함해 전체 약 7분 정도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이 퇴각한 이후 NLL 이남 약 5km까지 내려온 선박을 나포한 뒤 오전 11시 42분께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공 혐의점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해군이 나포 직후 승선해 확인할 당시 선박 내부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1명 등 7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선, 총기류는 물론 위성 항법 장치나 어업 도구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타고 있던 이들은 나포 당시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차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망명 의사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송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신문을 통해 망명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들을 북한 측에 송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군 당국이 공개한 정황과 조사 내용으로 미루어 북한 선박이 이번 남하는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건 2018년 이후 처음인데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북한 측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군함의 일종으로 민간 상선과 어선, 어업지도 등 행정용 선박인 단속정과 구분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때 한국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북한 측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국군이 경비정을 향해 퇴각하라는 경고 통신을 하자 북한 측은 어선이니 돌려보내라며 거부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협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은 없다며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한 목소리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북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한 것에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유엔 결의안에 북한 등 5개국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유엔 총회가 141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채택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옹호하고 헌장 위반에 맞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유엔 창설 이래 유엔을 정의해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한 목소리로 행동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전투 중단과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가한 181개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41개국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그리고 당사국인 러시아 등 5개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과 이란, 인도 등 3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 등 5개국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연대 기반의 안보 정책이 스웨덴의 국방과 안보 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안보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유 없고 부당한 공격과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불법 군사 행위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유럽과 세계 안보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 결의안 채택 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소수의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러시아를 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희극인 그라우초 막스를 인용해 이 클럽의 회원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이번 주 한반도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에서 한반도 군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이번 주 잇따라 개최합니다. 오는 9일과 10일 하원 군사위와 상원 군사위가 각각 진행하는 청문회에는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원 청문회는 한반도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엘리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함께 출석합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새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매년 3월 혹은 4월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 청문회는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중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괌을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도 강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미 의회 공화당 측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본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유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정기적 발표했고 이후 연합훈련 연기 혹은 축소가 이어지자 미회 내에선 한반도 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의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청문회에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의회 내에서 초당적 관심을 두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북한에 반입한 구호 물품이 북한의 보건시설과 영양시설에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구호 물품이 들어간 지 5개월 만으로 임산부 16만 명을 도울 수 있는 미량 영양소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7일 지난해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 물자가 관련 시설에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북한 남포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지원 물자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최근 격리와 소독 과정을 마친 인도적 물품을 북한 보건성과의 협력 아래 보건시설과 영양시설에 배포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린이와 여성에게 필요한 필수품의 일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보다 정기적인 물품 공급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니세프는 지원 물자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유니세프는 남포항에 도착했던 지원 물자가 각각 60일과 90일간의 격리에서 동시에 해제돼 정부 배급소로 보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 물자가 북한 보건과 영양시설에 분배될 것이라며 임산부 16만 명을 도울 수 있는 미량 영양소 치료제 등 영양 공급 물량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국제기구 직원 전원이 평양을 떠나면서 지원 물자에 대한 현장 분배 감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이와 관련해 현장 검증을 대신할 임시 조치로 전화 인터뷰와 사진, 주요 문서 스캔 등을 포함한 원격 분배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후 직원의 현장 감시가 이루어지면 원격 시스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어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에 이어 오는 9일 공식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내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중 18세 이상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탈북민들은 BOA에 국가 최고 지도자를 내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게 자유세계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북한은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지도자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없는지 주민들이 반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북한 자강도 출신 정윤아 씨는 과거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접하며 지도자가 몇 년마다 바뀌는 한국 사회에 많은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왜 어떻게 바뀌지? 왜 바뀌지? 그리고 저건 누가 어떻게 바꿔놓는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저 대통령을 누가 뽑아놓을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북한 정권은 특히 한국 대통령 이름 석자를 넣어 암흑의 괴뢰도당이란 비판을 자주 하는데 북한의 김 씨 가족과 달리 지도자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게 매우 궁금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의문이 한국에 와서야 풀렸다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투표로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교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안혜경 씨도 최근 정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런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하고 네. 막 지금 군중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아, 대통령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을 해야만 선택받은 자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들한테 머리를 수그리는구나라는 네. 걸 그때 내가 느끼면서 아, 제대로 된 나라에 왔구나.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선거는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큰 충격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피부로 절감하는 정치 참여 행사라고 많은 탈북민은 지적합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지배인으로 한국을 거쳐 현재 미국에 사는 허강일 씨는 7일 BOA에 지도자를 내 손으로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탈북민들에겐 큰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도 이제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떨굴 수도 있는 게 아주 그게 감명을 받았죠. 이제 반대 우사를 던졌다고 해서 정치적 불이익을 안 받잖아요. 북한 같았으면 뭐 반대표 던졌다고 하면 난리 나죠. 죽었죠 이미. 그리고 또 시간이 제한이 없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투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국의 선거 제도에 낯선 탈북민들에게 투표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최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투표 과정과 방법뿐 아니라 한국에 먼저 정착해 투표를 경험한 선배 탈북민들의 경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 우사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요. 선거장 분위기로 볼 때 통제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마음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처음 참여한 선거가 시장 선거였는데 제가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되어서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투표 용지 한 장으로 뭐가 바뀌겠나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노래 중에 쌀이 나무 한 가지는 꽂기 쉽지만 아름두리 나무는 못 꺾으리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옥이라는 큰 숫자도 하나라는 작은 숫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투표합시다.
한 탈북민은 영상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는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 취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북한 대외무역회사 출신 K씨는 VOA에 언론과 정당, 시민 유튜버들이 대선 후보는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과할 정도로 자세히 조사하고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1호로 정해져 대부분 비밀이며 언급해서도 절대 안 되는 북한과는 매우 대조적이란 겁니다.
사생활부터 그 사람의 도덕성, 정치적 성향, 이걸 다 그 지적 능력까지 다 체크해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합답도 받고 북한에서 사람들이 찍는다는 게 참 교리롭다고 말해야 될지 그건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산국가는 전체주의 국가는 그게 없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우문을 제기하는 자체는 이 세상에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이죠.
탈북 여성들은 특히 8일 북한에서 국제 부녀절로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은 선거가 괴로운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한복을 입고 새벽부터 선거 행사에 동원돼 춤을 추거나 북과 장구 등 악기를 연주해야 하며 선전에 쓰일 종이꽃을 힘들게 만들어야 하는 등 선거 자체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지연아 씨는 북한 여성은 선거 며칠 전부터 가족의 모든 종이꽃을 만드느라 힘들게 고생한다며 한국엔 그런 강요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여자들이 며칠 전부터 힘들어요. 그걸 만드느라고. 이제 한국은 꽃 흔드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자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핀 큰 이제 전광판에 이제 대형 TV에 후보가 나와서 연설하는 모습?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하고 많이 다르고 또.
지연아 씨는 한국의 투표는 모두 복장이 자유롭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유세장에 나와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모습을 보여 북한처럼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의 가장 보편적 권리를 담은 세계인권선언 21조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런 의사는 보통 평등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투표 절차에 의한 장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5조는 이런 개인의 참정권이 어떤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며 유권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런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도 북한 국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핀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호주, 코스타리카 등 적어도 6개 나라는 지난 2019년 실시된 북한에 관한 UPR에서 이 규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 15 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으로 최근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실상 증언을 위해 워싱턴을 찾은 정광일 노재인 한국지부장은 BOA에 탈북민들에겐 대선 후보들이 여러 명인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북한의 선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인하 씨는 북한의 선거는 비밀이 아닌 대놓고 선거와 같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왜 북한 지도자는 바뀌지 않고 영구적이어야 하는지 자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대통령이 왜 바뀌지 이것만 조금만 알아채도 사실 그 정권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거든요.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 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민 조진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조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변호사 오피스를 가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분이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그래서 3구호를 타고 그분한테 가면서 엉엉 울면서 가다 보니까 앞이 이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급정거를 해서 차를 세웠는데 막 밖에서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나 앞에 큰 트럭이 있었는데 그래도 박지를 않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엉엉 울다가 내가 그대로 만약 운전을 하면은 정말 큰 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5년 아래로 포토맥강이 흐르고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를 잇는 고속도로 다리 위에 섰던 조진혜 씨. 북받치는 감정으로 정신없이 차를 몰다 섬뜩한 생각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강을 내려다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고 다리라는 걸 알고 다리란 걸 다 붙들고 서서 우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만약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루머가 끝날 거고 이런 억울함도 분함도 가슴 아픔도 어머니가 나 때문에 속상해서 억울해서 우는 거 이런 거 다 해결될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끝내다 뛰어내리자라는 생각이 들고 한쪽 마음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태어나서 기억나서부터 나는 배고팠고 무서웠고 추웠고 아팠고 가족이 보고 싶고 고통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서 살면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막 싸웠어요.
지역 언론사의 보도를 보고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한 것임을 확인했지만 정신적 압박감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차를 세우고 와서 저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차 나와서 그 길을 다 막고 한 길만 열어주고 저를 이제 구출을 했어요. 경찰들이. 그 저를 경찰차 앞에 앉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니? 왜 속상한 거야? 얘기를 해서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은 같은 탈북자들인데요. 저를 조선족이라고 해서 억울해서 그래요 라는 말도 못하겠고 우리 동생이요. 태어난 게 8개월 만에 태어나서 두 달 만에 굶어 죽었는데 5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억울하게 얘기해요 라는 말도 못하겠고 뭐라고 그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울기만 하니까 경찰들이 그래 미안한데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정신 차려봐 차려봐 하는데 제가 그냥 정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앰뷸런스 위에 있었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난 조진혜 씨는 1998년 당시 11살의 나이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10년간 중국에서 숨어 지낸 진혜 씨는 중국 베이징 내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서 1년 3개월간 보호를 받았고 난민 지위가 인정돼 2008년 3월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한 진혜 씨는 한동안 일부 탈북민들에 의해 탈북자가 아닌 조선족이며 인권 장사를 하며 자신의 배를 불린다는 지속적인 비난에 시달렸고 그런 상황에서 진혜 씨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진혜 씨는 말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어머니와 자신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이를 부인하는 움직임을 인식해 두 차례 확인을 받게 됐습니다. 또 조진혜 씨가 소문을 퍼뜨렸던 인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어졌던 조선족이라는 소문과 인신공격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이날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 중 하루였습니다.
이물질실 들어가서 주사 맞고 한 6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깨어났는데 제가 몸을 가누지를 못했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고 물을 먹으면 계속 토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원을 시켰어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잠자는 약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간호사 이끌려서 나갔어요. 어떤 큰 거실에 앉혀놨는데 환자들이 많았어요. 참 신기한 병원이다. 아침을 다 같이 먹네.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이쁜 백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손에다가 사과 하나랑 계란 하나를 쥐고 저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Hello, everybody. Watch me. What is this? What do you think? What is this?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할까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 경험한 병원 분위기와는 달라 어리둥절했던 진혜 씨. 그런데 환자들의 대답은 진혜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사람, 인형이라는 사람, 진짜 뭐 콩이라는 사람 순간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 사람들이 뭐지? 그 다음 주위를 살피고 나서 막 뛰었어요. 뛰어서 어디를 나가려니까 문이 다 잠겨있고 못 나간다고 막 사람들이 막고. 그래서 보다가 내가 질문 있는 걸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방에 가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던 한 여성. 감정의 극에 달해 정신을 잃고만 진혜 씨를 병원 측에서는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 겁니다.
여기는 정신병동이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은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아 나갈 수 있고 네가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여기서 자고 먹고 막 쉬다가 주사도 맞고 이러다가 퇴원을 하면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니까 14일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사정했어요. 나는 간병인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은 학교 가고 어머님 집에 계신데 내가 월급 받은 날이 내일 모레고 집세도 내야 하고 차 렌트비도 내야 하고 서류 처리도 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은 모든 게 벌금이 생기고 내 경제적으로 벌금 나오는 걸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 나 여기서 내보내줘야 된다. 도와달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런 걸 들어줄 수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죽을 사람이 렌트 근심을 하고 죽을 사람이 일하는 근심을 하겠냐. 나는 여기서 자살할 것 같으면 저 높은 창문 위에다 목을 매서 죽어도 되고 화장실에 가서 물에다 물 얼굴을 거기다 박고 죽어도 되고 죽으려면 난 방식이 너무 많다. 근데 죽고 싶지 않다. 그냥 운전하다가 감정이 역해져서 서 있었던 것뿐이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
미국까지 와서 참 그런 정신병동도 들어가 보고 북한에서도 못 간 곳을 가보고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또 그분이 제 말을 믿고 풀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나가면 당신의 아픈 마음 이런 거를 누구한테 제일 상담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전도사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능하면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오라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난 시간이었지만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자신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여정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뷰어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조진혜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3월 8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한 방직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달라며 파업을 시작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치르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고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시위 행진을 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위는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2월에 발발해 이를 2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축출되고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뒤 레닌과 트로츠키 등이 주도하는 볼셰비키가 공산혁명을 성공시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5,000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임금 인상,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봉제 산업 여성 근로자들은 미성년자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미국 사회당 여성들은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 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됐고 그 이듬해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